네. 일단 제가 한 90분 정도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에 엔지니어 사이드에서 흘러갈 방향. 그다음 때마침 제가 2월 첫 주에 가기 싫은 본사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주로 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1년 동안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란 뜻이거든요. 그런 얘기 위주로 이제 첫 번째 키노트를 잡아 보았고요. 아주 특이하게 IT 프로 행사인데 점심을 제공합니다. 원래 제가 점심도 되게 싫어하는 거를 잘 아실 겁니다. IT 캠프 같은 오신 분들은 그돈 모아서 한번더 캠프 하자는 게제 지향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짜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졸리는 시간에 딱 시작하죠. 12시 반에 시작을 해서 이제 80분짜리로 쭈루루 흘러가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거 있죠. 제가 또 많이 외치는 좋은 강사는 뭐죠? 듣기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강사죠. 그래서 5시 전에 퇴소하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지금 세션을 꾸며 놓았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는 원래대로 다시 치맥 드시고 노실 수 있도록 모든 세션이 4시 50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스피커분들의 준비에 따라서 이제 오바를 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실 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가 올라와가지고 한 5분 정도 속칭 이제 요새 겸 드립을 쳐봤고요. 일단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T 프로 이제 에반젤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주로 하고요. 90분 정도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좀한 번쯤 들어보실 만한 얘기들을 위주로 꾸며 놓았고요. 슬라이드는 한 80장이 좀 넘습니다. 8초 좀 넘고 데모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9개.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제 세션을 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드리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는 게 이게 본사에서 덱을 만들어주고 쓰면은 쉽습니다. 되게 얘기가. 그거 아세요? 팁?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PT나 데모를 본인이 만들었는지 본사에서 만들어준 거를 쓰는 건지 구분하면 혹시 아시는 분? 이런 거 알려드리면 이거 깨알 팀이 돼요. 아세요?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 1월 22일에 진행했던 응답하라 IT 엔지니어의 두 번째 세션이고요. 이때는 조금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IT 엔지니어 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가 아닌 앞으로 엔지니어를 하실 거라면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날 또 이제 사회 초년생이셨던 아크몬드님, 박강수님 올라오셔가지고 명언을 남기시고 가셨죠. 우리나라에서 IT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헬조선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으셨고요. 뭐, 그 다음에 이어져가지고 한 이제 중견기업에 팀장으로 계시는 권순만 MB 오늘 발표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10년간 일을 했을 때 자기가 무엇을 느꼈고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외국계 기업에서의 IT 엔지니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2월에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원래 이 행사의 기획은 트랙이 3개였습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 보신 분 계세요? 3개였던 거. 3개였던 거 아시는 분? 성공했습니다. 제가 얼른 감추는데. 원래 트랙이 하나 더 있었어요. 원래 퍼블릭, 프라이빗, 그다음에 오피스 365 쪽에, 모빌리티 쪽에 세션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말부터 독고다이 세션을 잘안 합니다. 독고다이 세션은 제가 윈도우 서버 2012, 2012 R2 할 때는 막한 트랙 통으로 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이제 내일이면 저도 나이가 앞에 4자로 바뀌기 때문에 힘에 붙이는 것도 있고 요새 점점 기술을 보면 오늘 많이 느끼실 겁니다만 엔지니어 분들께서 혼자 모든 걸 커버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이 되게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MVP, 오늘 발표 MVP가 원래 저희 팀이 아니었었는데 저희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저희 팀으로 왔어요. 그럼 이제 같이 일을 해야겠죠. 같이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MVP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학원? 학원의 원장인데요. 제가 막 이제 다 끌어내가지고 발표하셔야죠, 발표하셔야죠 이래가지고 들들들들 볶고 막 새벽 3시에 페이스북으로 메신저 보내고 막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9시에 나타나시라고 했더니 1시간 주무시고 오셨다고 뒤에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에 올라오시면 오히려 강사가 더 상태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얘기의 연장선상이고요. 이미 얘기를 드렸지만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연장선상은 올해 4월에 이제 진행할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반나절 세미나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제목을.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저희 마케터 분이 잡으셨는데 능력자들이란 단어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자들 맞으세요? 행복하세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행복하세요? 뭐 그래도 저는 이렇게 세미나라도 오실 수 있는 거는 엔지니어분 중에 좀 행복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미나를 오거나 휴가를 가거나 하면은 머피 법칙이 있죠. 잘 돌아가던 서버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러진 않나? 뭐 정전이 돼가지고 서버가 다 꺼졌는데 안 올라온다 그러진 않나? 뭐 별 이야기가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세션은 저희가 생각하는 1년, 그다음에 한 20, 30%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저희 방향 같은 거를 좀 담아 보았습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클라우드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얘기입니다만 클라우드란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죠.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되게 넓죠. 어디 클라우드를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부터 Z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전부 다할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애저 스택까지도 갈 겁니다. 애저 스택까지도. 제가 진짜 나쁜 말로 가진 욕을 다하면서 세팅하고 깔고 벌써 한네번 깔았어요. 네번 깔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애저 스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까지도 벌써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오시면 망가뜨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한 방이면 망가지는 것도 있고요. 테크니컬 프리뷰 1이라서 아직은 좀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는 예상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얘기를 할 건데요. 클라우드가 뭐 되게 많죠. 하는 데가 뭐 아마존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지만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얘기를 드릴 것이고요. 선생님들께 생각하시는 클라우드는 뭔가요? 선생님들께 생각하는 클라우드. 절대 답안 하실 거죠. 제가 항상 이쯤에 무슨 얘기합니까? 엑스박스 드립을 칠 때가 됐습니다. 엑스박스 한 100대 갖다 놓고 답변 드리면 드리겠습니다라면 답변을 드릴 거 하실 건가요? 예, 제가 이 회사 때려치는 날, 예, 꼭 하고 때려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무엇이냐 얘기를 할 때는 클라우드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속성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클라우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한 6가지의 테마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이유,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뭐 속성들, 이래야지 클라우드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것인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현재 이 시점에는 이런 식의 모양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많이 보셨던 거죠. 왼쪽 하단에 있는 저희의 집에서 지을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중앙에는 뭐가 있나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오른쪽은 저희가 아닌 호스팅과 같은 쉽게는 서비스 제공자분들께서 자사내에다가 프로그램에다 깔아가지고 마치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돈을 받고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이세 개의 모델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한 가지의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저희는 이세개 모델이 뭐가 됩니까? 호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호환이. 그래서 오늘 오후에 퍼블릭 클라우드 세션의 첫 번째 트랙 자체가 이제 5365쪽 얘기인데 5365의 온프라미스와 실제 저희 오피스 365 쪽과의 연결 고리를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내에서 운영을 하시던 하이퍼V 같은 경우에 그 파일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저로 올리셔가지고 애저에서 운영을 할수 있고요. 거꾸로 애저에서 그 파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선생님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똑같은 형태의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클라우드를 갖고 있다,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다가 파일을 주셔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을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라는 의미 자체가 뭐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네트워크에 커넥팅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도 정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면은 뭐내 인프라의 일부를 맡기는 것도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데이터를 내가 저쪽으로 줘서 데이터에 대한 호환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의 2월 24일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의 모습은 이세 가지 모델을 모두 제공하고 있고 언제나 얘기 드리지만은 애저를 많이 보시게 되면은 엔지니어분들이시나 회사의 CIO분들이나 좀 높은 팀장급들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똑같은 거를 우리 회사에 똑같이 만들어 볼수 없냐 이렇게 되게 많이 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라든가 뭐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이걸 얼개 묶어 가지고 패브릭을 구성해 준 형태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모습에 현재에서는 뭘로 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애저 팩이라는 걸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2009년부터 되게 많이 얘기했던 얘기죠.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것이고 이 그래프 곡선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미 뭐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서 뭐 외산이든 국산이든 한 달에 돈을 많이 벌면은 100억 이상을 버는 시점에서 100억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가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즈니스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인프라가 되게 손쉽게 튀어나오고 손쉽게 없어지고 손쉽게 운영되고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너무 잘 아시죠.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최초에 턴 온을 시켜가지고 온 서비스에 돌아가면서 정상 운영되는 데까지의 그 기간이 길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모습이 솔직히 안 맞죠. 안 맞죠.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겁나게 싸우죠. 양쪽이. 양쪽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단어가 틀립니다. 틀리죠. 우린 뭐라 그럽니까? 우린 서버가, 네트워크가, 스토리지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비즈니스 쪽에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느려요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느려요라는 한 단어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IT의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2000년 초반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0년 초반부터 하셨던 분들. 2000년 초반에 우리 회사가 뭘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 돈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가지고 재워놓죠. 사가지고 재워놓고 있다가 서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스를 뜯어가지고 집어넣죠. 근데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죠. 그때부터는. 서버를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사실은 그 전에 뭐부터 제일 힘듭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이 서버를 왜 사야 되는지를 윗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가지의 시간이 80%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돈을 받은 이유는 쉽죠. 기계는 주문하면 갖다 주고요. 갖다 놓으면 내가 세팅하면 끝인데 그 사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들을 조금은 유연하게 바꾸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IT가 앞서 욕만 하고 있던 비즈니스 조직에게 내가 이렇게 너네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 IT 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IT. 혹시 회사의 팀 이름이 지원팀이 들어가 계신 분? 예, 지금 한 분, 두 분. MVP 회사가 예, 지원팀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지원보다 사실 조금 더 이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운영팀? 예, 운영팀도 있고요. 예, 되게 많죠. 예. 좀 웃으시는 분들은 운영팀에서 오신 분들이시고요. 손 드신 분은 지원팀에서 오신 분이신 거네요. 예. 그럼 보통, 예. 이러한 형태에서 IT가 어떠한 가치를 보여줄 것이냐라는 걸 했을 때 가상화가 나오면 한 가지가 바뀌었죠. 옛날보다는 손쉽게 뭐였으면 컴퓨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계를 주문해서 박스를 뜨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처음에 한 번만 찡찡 짜가지고 좋은 서버를 샀다면 한동안은 그 서버 스펙이 다 찰 때까지는 만들어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어제 뭐부터 얘기했습니까? 가상화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근데 가상화가 되면서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만 IT 엔지니어가 정말 행복해졌냐는 겁니다. 행복해지셨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이제 클라우드에서 뭐라 그러면 추상화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죠. 남들이 봤을 때는 서버가 한 대밖에 없죠. 그래서 지나가는 영업이 뭐라는 거야. 야, 너 행복해졌겠다. 서버 한 대밖에 없는데 이제 관리가 하나만 되겠네. 그렇지만 우리가 안에서 보고 있는 서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2세대가 뭐가 나옵니까? 얘기가 관리 소프트웨어가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관리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관리 소프트웨어 가지고 가상화를 막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역시나 원론적인 일을 되돌아가죠. 가상이나 물리나 실제 컴퓨터는 똑같은 컴퓨터다. 그래서 이 안도 뭐 해줘야 된다? 똑같이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된다는 이슈가 또 올라오게 되고요. 그다음 흘러가면서 이제 시장에서 잘 아시게 됐죠. 컴퓨터만 잘 세팅하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돌아오는 어플리케이션도 잘 보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하는 회사도 있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APM이라는 형태로 또 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또 흘러가다 보니 머신이 커지고 양이 많아지면 반복적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회사의 제일 말단 직원에게 너무 가치 없는 일을 생각해서 그걸 자동화하는 솔루션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죠. 버튼만 누르면 튀어나오는 형태로.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튀어나오는 뭘 만들어줍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줘서 여기 접속해서 네가 필요한 컴퓨터를 만들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워라. 그리고 안 지웠을 때 대비해서 백단해서 알아서 기간을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워버리는 형태로.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던 클라우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쓰십니까, 그러면? 이미 제가 얘기 다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는 사실 얘입니다. 동의하세요?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발자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엔지니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심플한 것은 내가 손쉽게 만들고 손쉽게 없애기가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으신 분들이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많이 바뀌셔가지고 A를 B로 통으로 바꿔라. B를 A로 통으로 바꿔라 이랬을 때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이퍼V라는 것을 2008년에 시작한 이유도 운영체제를 다른 곳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목적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인프라를 손쉽게 확장하고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클라우드를 많이 쓸 때, 클라우드 쓸 때 일반적으로 높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분들은 손쉽게 무슨 기술을 산다 그러면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돈이 얼마나 절약되니? 맞죠? 근데 지금 이미 클라우드라는 단어 나온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고 저보다 훨씬 더 운영도 많이 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되게 많아요 지금요. 저희 회사 나가신 분도 계시고 저 오늘 되게 좋습니다. 질문할 때 되게 많습니다 지금요. 예. 제가 그냥 혼자 떠들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실 건데요. 예. 그러면 클라우드를 하시고 나서 정말로 돈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인용 구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문을 따왔는데요. 최대한 한글화 하려고 했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클라우드를 할 때 있어서 실제로 돈이 줄어서 된 거는 몇 프로밖에 없다는 겁니까? 14%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에젤리티, 어질리티라 표현도 계시고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기민성, 뭐 속칭 얘기하면 빠른 거죠. 뭔가를 빠르빠르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기민성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유연성도 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동의하시죠? 이것도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가보죠. 가상을 썼던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옛날에 OS를 통으로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하드웨어와 OS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이에 가상화가 들어가면서 원하실 때 컴퓨터를 만들고 키면은 그 컴퓨터가 컴퓨터처럼 돌아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꺼버리고 다른 걸 넣어버리면 되죠. 이게 가상화의 기본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서 서버가 부하 걸릴 때 대부분 제가 뭐 10분 중 8분은 서버를 증설하실 겁니다. 서버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면 그림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색깔 중에 하나가 부하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쉬운 예로 그거 하나만 확장을 해주면 굳이 서버를 왕창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쉽든 쉬운으로 표현해드리면 2티어예요. 웹티어랑 데이터베이스 티어가 있을 때 웹이 많이 걸 웹만 늘리면 되죠. 근데 웹티어가 요새 안에 컴포넌트가 되게 많기 때문에 측정 컴포넌트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개발자한테 갑니다. 내가 모니터링 해봤더니 이 파일이, 이 모듈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얘만 확장할 수 없니? 라고 하면 김경아 씨 뭐라고 답하세요? 예?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이유는 뭔가요? 이게 어디랑 엮여 있는지 알아? 요것만 늘릴 수가 없어.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야 되고 얘가 늘어나면 얘가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늘리십니까? 서버를 늘리고 계시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서버를 늘린다는 것은 가상화가 등장하면서 손쉽게 버튼 클릭으로 컴퓨터만 뽑아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작업하신 거는 똑같아요. 원격으로 들어가서 파일 카피해줘야 되고요.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조금만 더 얘기를 가보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마틴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 얘기에 아까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처음부터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개개별 컴포넌트별로 뜯어줘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그에 맞게 개발을 했겠죠,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부하가 걸렸을 때 걔만 왕창 늘릴 수 있다면 쉽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 뜯는 게 개발자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그 뜯는 것만 손쉽게 IT 엔진과 뭐 하셔야 됩니까? 다시 배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가상화처럼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들고 움직일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뭐 해야 됩니까? 걷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걷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상화를 썼던 이유는 컴퓨터를 넣고 빼고 씌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 이름 뭐라 그럽니까? 도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커. 쓰고 계시는 분. 한번 써봤다. 예, 한 분. 예, 두 분, 세 분 정도. 예. 어떠세요? 도커. 뭐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기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상화보다 하나 더 윗레이어죠.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인 건데요. 가상화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지만 얘는 뭐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 겁니까? OS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집중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고 있으니 이분이 오시면서 열심히 나대시면서 보니까 경쟁사라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전에 머리 없으셨던 그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암증인 존재다라 표현을 했지만 이분은 열심히 나대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를 같이 하고 싶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뭐라고 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도 계세요. 근데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와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다는 것이죠. 계속. 그리고 거꾸로 오픈소스에서 잘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 만들어온 것을 누가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장에 다시 쓸 수 있게 양방의 고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이분의 제가 보기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뭡니까? 도커란 모듈 자체를 윈도우도 쓸 수 있게 해주자. 이해되셨죠? 도커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뭡니까? 리눅스거든요. 리눅스 위에서 쪼개서 올라가야 돼요. 그 윈도우는 똑같은 걸 쓰려면 방법이 없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윈도우에서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도커의 윈도우 버전. 그 이름이 하여 윈도우 컨테이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의 도커 전문가, 이제 네 번째 발표신데요. 최현웅 대리께서 예.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 컴퓨터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드웨어를 그냥 로지컬하게 쪼개주는 거예요. 하셔야 될 작업은 똑같다는 거죠, 기존이랑. 그런데 컨테이너가 있게 되면은 OS 윗단에서 올라갑니다. OS 윗단에서. 아까는 이 그림상에서는 앱 A와 앱 B 밑에 뭐가 있습니까? 게스트 OS라는 단어가 있고 이 이야기는 OS를 새롭게 까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도커의 컨테이너의 모습은 메인 OS가 있고 걔를 쉐어하는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OS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는 서로가 있다는 사실만 모르게 만들어주면 그거를 유식한 단어로 뭐라 표현하냐? 샌드박스화 시켜주면 얘네들은 개개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더 쉽게 엔지니어식으로 표현하면은 컨테이너 A와 컨테이너 B가 IP 주소만 틀리면 돼요. IP 주소만 틀리면 돼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A와 B는 두 대 컴퓨터로 인식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얘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OS를 공유한다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OS가 뻗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싸그리 다 뻗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제일 좋은 거는 앞서 보셨던 가상화와 얘를 뭐 하는 겁니까? 혼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베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하이퍼브이 컨테이너라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 더 제시를 합니다. 얘는 뭔가요? OS를 기존과 같이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윈도우 컨테이너처럼. 그런데 필요하다면 VM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얹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분리가 되어져 있죠? 밑단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밑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윗단에서 어떠한 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별도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가 기존에는 안 할 거라고 했던 기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후에 이제 윈도우 서버 세션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가 됩니까? VM 안에서 또 다른 VM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컨테이너 컴퓨터를 VM에 깔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이퍼V를 또 돌리려면 이 안에서 뭐가 돌아가야 되는 거? VM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화 안에 가상화를 품는 기술을 네스티드 버츄얼라이저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이미 포함을 시켜놨죠. 조금만 더 가고 데모가 나올 건데요. 일단 이런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OS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컨테이너를 만들면 요걸 그대로 뭐 할까요? 레퍼런싱 해가지고 파일은 갖고 있는지 아닌 상태로 포인터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샌드박스에서는 쓰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런 상태에서 디렉터리를 만들면 이 해당되는 컨테이너 안에는 다른 내용은 포인터고 바뀐 내용만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 파일을 뭐합니까? 저장을 하는 겁니다. 뭐만요? 바뀐 부분만. 그러면 밑에 세트를 가지고 있고 밑에 세트가 공통 파일이에요. 쉽게는 모든 산에 갖고 있는. 위에만 딱 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걸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 드려볼까요? 윈도우 서버가 있고요. 그 위에 샌드박스를 만들고 IIS를 깔았어요. 그러면 요 부분만 들고 가면 뭐가 될까요? IIS가 하나 세팅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만 이 안에다가 SQL을 깔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그거만 주면 SQ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김세준 선생님께서 다 세팅을 다 하신 되게 세팅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서 파일만 딱 올려주면 이 사람의 능력을 제가 뭘 수 있을까요? 빌려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어느 업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리눅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도커 허브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게 있고요. 원래는 커뮤니티 사이트라 표현하면 좀 틀린 얘기입니다만 뭔가를 공유할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세팅된 파일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파일이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걔만 다운로드 받으면 내가 아파치를 몰라도 아파치가 세팅된 게 나와요. 항상 그런 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까시려면 앞서 프리리퀘스트먼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그 다음에 주르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까지 세팅된 원파일을 드렸어요. 선생님들에게. 그럼 걔 임포트하면 뭐가 됩니까? 저희가 세팅해 놓은 그 파일 그대로 되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도 예상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setup.exe가 아니라 컨테이너 파일로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가지고 와서 붙이면 뭐가 되는 건가요? 익스체인지 서버가 되는 거고요. 가져와서 붙이면 SQL 서버가 되는 것이고 SQL 서버는 이미 할 수 있어요. 지금요. 이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나요? 필요한 경우에 명령어 한두 줄 가지고 똑같은 걸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SQL 하나 깔려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나요? 컴퓨터를 만들고 맞죠? OS를 세팅하고 그러고 나서 SQL을 깔고 이러셨어야 되는데 SQL 깔고도 끝나는 게 이제 못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때 깔고 맞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만들어요. 또 그러면 가장 상단에 있는 샌드박스는 뭐 갖고 있습니까? 밑에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런 상태에서 웹파일을 집어넣어요. 아니면 웹서버를 세팅을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해당되는 컴포넌트의 부하 권리를 뭐만 늘리면 되나요? 가장 상단 샌드박스만 계속 늘려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술의 이름을 뭐라 표현합니까? 바로 컨테이너, 도커라 표현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세팅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세팅을 다 하신 거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가 옛날에는 컴퓨터를 늘리는 게 집중이었다면 이제는 컴퓨터 늘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안에 세팅까지도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파일화 시키겠다는 것이죠. 한 번에 세 개가 해결이 됩니다.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맞죠? 필요한 경우에 없애기도 편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파일을 남한테 주면은 똑같은 세팅을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두 가지의 어트리뷰트가 기민성과 유연성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종속성이 없이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가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싸움도 종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개발자고요. 오른쪽은 엔지니어입니다. 개발자가 본인의 노트북에서 모든 걸 다 세팅을 하고 개발해서 파일을 줍니다. 그럼 뭘 줍니까 같이? 세팅하는 도큐먼트 파일을 줘요. 오늘 엔지니어 행사입니다. 개발자분들 죄송합니다만 그 파일대로 해보면 세팅이 10번 중에 5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개발자한테 전화하죠. 안 되는데 그럼 뭐라고 답합니까? 와봐 내 것이 되는데? 내 것이 되는데? 예? 그럼 뭐라 그러죠 이제? 야, 와 서버 세팅해봐. 야, 나 이제 개발자인데. 예.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뭐합니까? 승질나면 이제 팀장한테 메일 보냅니다. 그럼 팀장이 어디 가죠 이제? 개발팀장한테 가가지고 막 싸우죠. 그러다가 돈 많이 버는 팀이 이기죠. 누가 이기죠? 대부분 개발팀이 이깁니다. 예? 개발팀이 이깁니다. 저는 이 두 개 팀이 싸워가지고 IT팀이 이겼다는 것은 한두 곳밖에 못 봤습니다. 한두 곳 봤대. 그래서 이 두 개의 팀이 원활하게 서로 상호 조화를 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뭐라 표현합니까? 현재 DevOps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DevOps 시나리오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기도 되게 편합니다. 바뀐 것만 주면 되죠. 바뀐 것만. 마치 가상화를 써보신 분들은 차이점 디스크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차이점 디스크는 운영체 세팅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세부적인 세팅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0분 정도 기다리셨는데요. 첫 번째 데모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참 못 살겠는 게요. 이제 세션 제목을 데모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별로 안 열고 싶은 툴을 계속 쓰게 돼요. 오늘 여기 이외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네, 데모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저는 뭐 분명히 여기서 녹화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이 툴이랑 친숙해질 필요 뭐라고 할까요? 생각은 추호에도 없습니다. 예. 네. 일단 제가 여기를 가죠. 현재 가상 머신이 한 대가 있고요. 가상 머신. 이 가상 머신에서 잘 뭘 깔아놨을까요? 말 그대로 컨테이너용 호스트를 깔아놓았습니다. 컨테이너 호스트는 실제 머신에다 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상 머신 안에다 깔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밑에 OS는 당연히 풀버전보다는 간편한 파일화를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요? 최대한 컴포넌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걸 서버 코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직은 얘기를 안 한 얘기입니다만 나노 서버도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이고. 제가 로그인을 좀 할게요. 예. 현재 이 상태가 메인 운영체제인 상태이고요. 얘가 OS예요. OS. 근데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원격에서 할까요? 여기서 직접 하시는 것보다 원격에서 하시는 것이 낫겠죠. 그러면 제가 시나리오대로 개발자의 컴퓨터라고 칭하는 컴퓨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발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열심히 코딩을 할 겁니다.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여기서 개발자가 나와가지고 코딩을 하는 건데 제가 불러낼 수는 없고요, 지금요. 그럼 파일에 예, 새로 만들기에 프로젝트. 예, 제가 별걸 다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웹에 가가지고 내가 ASP.NET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겠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뭐랍니까? 열심히 웹페이지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다 만들 겁니다. 만들 겁니다. 그럼 세팅을 다 하면 이 파일을 서버에다 배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일을 뭘로만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쉽게는. 도커용 파일로만 만들어진다, 윈도우 컨테이너 파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손쉽게 배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 시간 계산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버튼 누르고 게시 바로 누를게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도커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도커 에딘을 까시면 나오는 형태고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땡기면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예, 계정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저희 애저랑 연결이 된 형태고요. 여기서 커스텀 도커 호스트라고 선택을 하시고 OK를 누르시면은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팅을.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뭘 집어넣으면 되죠? 도커용 IP 주소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도커에 관련된 명령어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미리 들어가 있는 이 파일을 보시면요. 일단 ASP.NET Core 같은 경우는 IIS 베이스의 종속성이 없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톰캣처럼 URL을 동작시키는 것을 한 줄을 추가하시긴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등록할 수 있는 리싱하는 포트는 5000번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요거밖에 추천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똑같이 게시 누르고요. IP 주소가 이미 만들어진 63번. 63번은 누구냐면은 아까 얘 컴퓨터 IP가 쳐보면 63번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뭐를 한다는 겁니까? 제가 배포를 해달라는 것이죠. 다음 누르고요. 게시. 게시. 누르면 이 파일을 뭐로 하는 걸까요? 서버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쭉 보내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름으로 게시를 했었어야 했는데 일단 게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서비스가 바로 될까 안 될까요? 게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가 됩니다. 이 파일이 전부 다 그대로 카피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카피. 여기에 해당되는 폴더에 CA 유저스의 예. 템프 퍼블리시 템프에 가서 보면은 네. 이렇게 2월 24일 현재 배포되고 있는 파일이 있고요. 엔터를 쳐보면 관련된 도커에 추가돼야 될, 즉 원래 윈도우에 없는 파일들이 이렇게 애드온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하단에서 도커 명령을 가지고 예, 아이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보이세요 지금요? 192.168.50.63번의 2375 도커 포트를 통해서 파일들을 내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포트 번호를 예, 매핑을 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이쪽에 가서 네, 도커 아이고 ps-a 하면은 방금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직 안 나왔죠. 26시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이미지스 쳐보면 이미지도 배포한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확 닫아서 이 인간 좀 있으면 에러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을 계실 수가 있어서 계속 게시를 이렇게 파일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아직 파일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안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뭔가를 계속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셉은 이해되셨죠? 컨셉은. 그러면 이제 얘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는 현재 만들어졌잖아. 33초 전에. 33초 전에. 그리고 포트 번호가 5000에 5000번으로 매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제 개발자의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하나 열고요. HTTP 나누기 나 192.168 50.63번에 포트 번호 5000번으로 엔터 치면 사이트가 접속이 되죠. 같이 접속이 되죠.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이 사이트를 원래 언인스톨 해야 되잖아요. 거꾸로요. 제가 얘를 아이고 이거 좀 줄일게요. 이게 VM 안에 VM에 VM에 VM이 가지고 예. 제가 이게 왜 안 나오니? 예. 내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반대로 명령어로 도커 ps-a 쳤을 때 돌아가는 얘 제일 위에 거죠. 컨테이너 아이디가 c5d 어쩌고저쩌고인 게 있어요.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도커 스탑 쓰고요. 지면은 네. 그다음에 네. rm. rm이라는 명령 뭐 하는 거냐면 지우는 거거든요. 지우는 거거든요. 제가 이미지 죄송합니다. ps-a에서 첫 번째 거 C9 있는 거요. 지울게요. docker rm c5d997f2277a-f 그래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봤더니 예, 안 지워졌죠? 네. 예, 안 지워질까요? 지워볼까요? 예. 큰날 리무브 러닝 이자 되어져 있죠? 제가 F를 어디다 썼어야 되나요? 원래 아시는 분들은 요 사이에 써야 되죠? 여기에. 그래서 계속 이러네. 그냥 스탑 할게요. 스탑. 그래서 예. Another process가 쓰고 있다. 네. docker rm stop contain 네임은 5000에 참 신기하게 계속 하라 그러면 안 돼요. C5D997F2277이 게다가 네트워크도 잘 끊어지네요. 제가 뭐 못 다쳤어요? 제가 봤을 땐 반응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지워졌죠? 지워졌죠? 단지 표시가 안 됐을 뿐이네요. 예,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한다면 마음대로 이런 식의 파일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파일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대로 예를 들어드리면 명령어를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이미지를 쓸 수 있도록 본인이 다 스크립트만 만들어 놓았다면 방금 전에 제가 접속한 서버를 들어가 볼게요. 원격에서 이제 여기서 제가 세션을 두 개를 좀 맺고요. 첫 번째 세션이 컨테이너 호스트 3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으로 접속을 하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가 그거용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명령어가. 현재 도커의 테크니컬 프리포는 호스트 머신의 파이어월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머신 파이어월에 6001번부터 7000번까지 포트를 열으란 명령어고요. 얘는 이미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보셨던 이미지스를 했더니 상단에 제가 미리 넣어놓은 아까와 동일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요거 하나죠. 없어졌죠.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제가 나머지들도 다 뭐 하겠냐면 예,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령어를 쳐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아까 똑같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요. 이번에 포트를 몇 번으로 매핑하라는 겁니까? 6001번으로 매핑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네. F8을 눌렀더니 걔가 실행이 됐고요. 이름은 ASP6001번 6001번 포트 열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HTTP 똑같은 사이트에 몇 번이요? 6001번으로 들어가면은 해당되는 사이트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화면에서 뜨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거 또 만들고 싶어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계속 내려가서 이번에 똑같은 거를 6002번에 만듭니다. 필요하면은 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번엔 하이퍼브이 컨테이너 내에서 6003번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이트 들기 되게 쉬워졌죠. 그리고 앞에 로드 밸런스에서 포트만 계속 매핑해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럼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현재 도커 호스트가 도커가 두 개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이제 이 파일을 뭐 하면 됩니까?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이 파일을 저장하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하는 명령어를 쓰고요. 그럼 해당되는 파일을 뭘로 만들까요? 이동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일을 뭐 하면 됩니까? 다른 곳으로 카피하면 그 파일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다시 불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카피가 끝나면 제가 엑시트를 하고 다른 컴퓨터로 가가지고 똑같은 거를 연결하면 IP가 바뀐 컴퓨터 6001번에 사이트가 만들어진다는 데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제가 6002번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6002번을 들어가 보면 예, 웹사이트가 똑같이 잠시 후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6002번 열어놨으니까요. 예, 나오죠. 똑같이 사이트가요. 그래서 파일을 제가 이렇게 세이브를 시켰고요. DR을 쳐서 보면은 해당되는 파일이 폴더를 바꿔야죠. 도커 이미지에 폴더에 가보면 방금 전에 만든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2월 23일인 이후는 현재 호스트 머신이 미국 시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카피했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엑시트를 하고요. 카피를 한 이후에 두 번째 컴퓨터로 제가 이미 카피를 해놨고요.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4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cd 도커 이미지스 치고 엔터를 치고요. dir을 쳐보면 파일을 제가 카피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를 뭐 하면 될까요? 이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가지고 온 이후에 아까랑 동일하게 도커 이미지스 네, 이미지스라고 쓰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add-on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add-on이 되고요. 이제 이 명령을 내리면 그러고 나서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똑같이 뭐가 될까? 사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을 뭐라 표현하냐면 윈도우 컨테이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 오후에 두 번째 세션에서 더 들으실 수가 있고요. 컨셉은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는 얘기는 되게 쉬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머신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좀 더 얇은 형태의 OS가 필요해져요. 그래야지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더 많은 리소스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떠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아까도 이미 설명을 앞에서 많이 드렸지만요. 이런 바람들 있지 않으세요? 컴퓨터를 다시 시작 좀 안 하면 좋겠다. 빨리 부팅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상화를 하게 되면은 VHD 파일의 크기가 결국에는 뭡니까? 구성하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게 애저라면 애저의 이미지 용량이 1기가만 늘어나면 뭐가 될까요? 전체 네트워크의 사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보안상 안전하고 싶고요. 관리도 쉬워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다 잡기 되게 힘들죠. 다 잡기 되게 힘들죠. 이 중에 두세 개를 빼고는 현재 요 단락에서 얘기를 다 이어드릴 건데요. 윈도우 서버는 이런 모습을 위해서 세 가지 모델로 지금까지 변화해 왔습니다. 세 가지 모델로. 그래서 점점 작은 버전의 뭘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윈도우로 만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서버 코어 쓰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한 분, 예, 저분은 제가 상드려야겠어요. 계속 손 드시네요. 예, 예. 서버 코어를 만들어 놨죠. 근데 2008 때는 뜯기가 어려웠죠. 근데 2012는 뜯을 수가 있었고요. 2016은 한간의 소문은 또 다시 분단 얘기가 있죠. 2016은.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못 뜬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은 OS를 저희는 뭐라 표현합니까? 나노 서버라고 표현해서 윈도우 서버 2016에 릴리스를 하게 됩니다. 릴리스를. 바로 보시는 게 제일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보시는 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세팅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올리는 건 되게 쉬워요. 매뉴얼대로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만들면 VHD 파일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VHD 파일을 뭐 하시면 되나요? 그냥 부팅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두 가지 얘기를 더 드릴 건데요. 오늘 오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첫 번째 세션도 비슷한 형태인데 쉘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쉘에 대한 의존도. 근데 그중에 한 기술이 파워쉘 다이렉트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뭐냐면 세션을 바로 VM으로 맺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이미 있던 겁니다만 내가 원하는 세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모듈 베이스에 무언가 작업을 할 수 있는 DSC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시간이 좀 걸릴 건데 내용이 두 가지 데모를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노 서버를 구성하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쪽에서 제가 구성을 할게요. 일단 윈도우 서버의 원본 이미지를 갖고 계신다면요. 이 이미지를 마운트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노 서버라는 폴더가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나노 서버.win 파일인 130메가짜리 파일이 나노 서버의 기본 파일입니다. 얘를 가지고 실제 머신에다 까실 수도 있고 가상 머신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설치는 어떻게 할까? 이 안에는 패키지 파일을 애드온 해가지고 까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데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파워쉘 DSC를 내릴 수 있는 패키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은 파워쉘 DSC, 즉 어떤 원하는 상태로 세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막 뒤져보시면 제가 이 데모를 이렇게 라이브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VHD 파일을, WM 파일을 가지고 VHD 파일을 만들어주는 이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모를 하기 쉽게 그냥 손쉽게 예, 계정 정보랑 IP 주소만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만들 때 지금 보시는 U 나노 서버 이미지라고 명령어에 IP 주소, 도메인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뭐가 하나 없나요, 지금요? 도메인에 조인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DNS. DNS. 근데 DNS 넣는 메뉴가 아직 없어요. 어트리뷰트가. 그러면 어떻게든지 얘를 열어가지고 DNS 세팅을 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DNS 세팅을 하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파워쉘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관리상, 시간계상 누르고요. 제가 여기에 컴퓨터가 3대가 있어요. 81번, 82번, 8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에다가 컴퓨터 이름 먼저 암호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IP 주소는 84번. 두 개만 치면은 지가 알아서 파일을 만들어요. 만들어요. 이거는 테크넷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그럼 제가 이 파일이 다 만들어진 그다음에 뭐를 할 거냐? 그냥 얘를 가지고 VM을 하나 만들 거예요. VM을. 그러고 나서 파워쉘을 이용하는데 파워쉘의 DSC 리소스 키 단에 있는 X네트워크나 모듈을 어디로 카피할 거냐면은 이쪽으로 카피할 겁니다. 어디죠? 이게 나노 서버 안으로 카피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팅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여기에 103, 102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IP 주소가 들어간, DNS IP 주소가 들어가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거를 정말 할까 말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뭔가 이게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 시간 싸움. 그러면 이제 이 김에 얘를 기다리면서요. 두 번째 데모를 준비를 바로 해놓을게요. 두 번째 데모는 뭐냐면요. 여기에 제가 빈 깡통 머신 하나 만들어놨어요. 코알라 리모팅이라고. 얘를 여기 켜가지고요.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볼게요. 웹사이트. 그러면 저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빈 이미지이기 때문에 올림 제일 처음 뭘 물어볼까요? CD키부터 넣으라는 얘기부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웹사이트 세팅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맞죠? 그 다음에 IIS를 깔고요. 그 다음에 뭐 카피하시죠? 웹소스 카피해야 되고요. 이런 작업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쉘로 한 번에 다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팅들을 중앙에서 해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DSC라고 표현한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DSC. 제가 네, 얘를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션으로 역시나 들어가요. 세션에 들어가서 뭘 집어넣습니까? IP 주소 세팅을 하는 거고요. IP 주소.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네, 이 명령어를 이 컴퓨터로 내려요. 네, 두 번째. DSC를 위해서는 제가 모듈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모듈은 뭐 하면 됩니까? 카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를 좀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DSC 명령어를 지금 기억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용을 내려보면 첫 번째로 IIS를 깝니다. IIS를. 그 다음에 이어서 뭘 까나요, 지금요? 단내 3.5를 깔아요. 근데 많이 깔아보신 분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원본 파일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걔도 스크립트 안에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갔더니 또 그다음에 뭘 깝니까? 이어서 ASP.NET 4.5를 깝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 볼까요? 그다음에 뭐 하나요 이제요? 파일을 카피합니다. 안으로. 카피하는 게 뭐냐면 네 밑에 들어가면 있어요. 뭘 까는 건가요? 비주얼 C++ 파일들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죠. 가끔씩. 이 파일을 밀어넣고요. 뭘 합니까?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면 뭐가 깔리게 될까요? 비주얼 C++ 그 배포본이 깔리겠죠. 그러고 나서 더 내려갔더니 뭘 만드나 이제요? 웹사이트를 하나 지우고요. 일단 스탑시키고요. 더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파일을 다시 카피합니다. 웹소스 파일을.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웹사이트로 만들어요. 포트번호 몇 번으로 만들죠? 11,000번으로요. 그리고 더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포트를 11,000번을 엽니다. 요 스크립트만 쫙 돌리면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역시나 이것도요. 그러면 어디부터 할까요? 좀 내버려 두고요.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얘 이미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폴더에 가볼게요. 제가 예, D 드라이브에 예, 나노 서버에 VHDX에 가서 봤더니 방금 전에 몇 번이 만들었을까? 84번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가서 제가 VM으로 만들었는데 귀찮으니까 역시나 그냥 스크립트로 파일 카피하고 VM 밀어넣는 것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여기서 몇 번이 만들어질까요? 84번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IP 주소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간 상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도메인에 조인 되어 있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DNS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메인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돌아가면서 네, 컴퓨터가 뭐가 됩니까? 스타트가 되고요. IP 주소는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나요? 접속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이제요. 그래서 나노 서버의 기본적인 모습, 예, 부팅이 되고요. 화면에 뭐가 올라옵니까? 아주 황당한 아이디와 로그온, 아, 패스워드는 로그온 페이지가 딱 하고 올라오는 것은 깔아보신 분들은 누구든지 한 번쯤 경험하셨던 화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얘가 부팅이 다 되면 뭐를 할까요? 파일을 카피합니다. 근데 계속 느끼시겠지만은 윈도우인데 어울리지 않게 세션 베이스로 뭔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탐색기어로 산다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서버가 많아지고 하실 일이 많아지면 명령어로 타사사사삭 해버리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팅이 다 됐죠. 이게 나노 서버의 기본 로그온 화면입니다. 이때부터가 기본적인 멘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네, 또 스크립트를 돌립니다. 그러면 뭘 물어볼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대로 네, IP 주소를 묻겠죠.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파일을 카피하는 겁니다. 카피하고 제가 DSC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밀어넣는 형태.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요, 궁금하신 분들은 파워쉘 DSC하고요, X라고 치면은 되게 많아요. 나오는 것들이. 파일 카피도 할 수 있고 웹도 할 수 있고요. 네, 암호 넣고요. 다음에 IP 주소 84번. 이러면 해당되는 파일을 카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세션을 맺고 방금 전에 입력한 계정과 암호로 로그온을 해서 만든 파일을 이 폴더에다 카피하는 겁니다. 서버 안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돌리면 뭐가 될까요? 다 DNS가 세팅이 되겠죠. 파일을 쫙 카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84번 안으로 파일 카피하는 기본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런 식의 긴 데모는 이게 마지막일 거고요. 네. 그래서 카피가 다 됐고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84번 집어넣으면 뭐를 하는 걸까요? DNS 세팅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서 이 컴퓨터로 밀어넣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쉽죠. 결론적으로 쉬운데 하시고 싶으시다면 파워쉘 DSC라고 검색해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는 하나 더 남은 데모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와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침부터 다 주무실 것 같아요, 지금요. 네. 현재 나노 서버를 저희가 본사에서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특정 기간 동안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 버전보다 보안 업데이트가 나올 확률도 현재 낮고요. 두 번째로는 리부팅할 확률도 현재 낮아진다는 겁니다. 용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컴포넌트는 뭐 해놓은 겁니까? 끊어놓는 형태고 없애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부팅이 일어날 확률도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셋업 시간도 훨씬 짧고요. 용량이 작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파일 크기도 어마무시하게 작습니다. 근데 어마무시하게 줄어든 만큼 뭐가 늘어나는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일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서버를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쉘에 대한 적응도가 얼마나 금년에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전체 버전을 버릴 것이냐, 그거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시큐리티에 대한 측면인데요. 얘는 데모는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남의 파일을 갖고 있다. 더블 클릭하면 뭐가 됩니까? 열어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 기준으로 하면은 VHD 파일을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열리죠. 열리죠. 그리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파일을 VM으로 붙이면 부팅시켜서 뭐 할 수 있나요? 운영해 볼 수도 있죠. 여기 호스팅 업체에 계신다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파일을 고객 몰래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가상화 기술이나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거의 99%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컴퓨터를 어떻게 접근할지를 물리적인 서버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실제 서버가 있다면 선생님들 말고 접속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트워크 관리자 아무 문을 못 들어와요. 맞죠? 스토리지 관리자 해당되는 데이터 디스크는 열어볼 수 있을지 몰라도 OS는 못 열어봅니다. 로컬에 있다면. 백업 못 열어보죠. 그 다음에 패브릭 관리자 못 열어봐요. 근데 이게 가상화로 가 있으면은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파일만 있으면. 그럼 제일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 노트북이 분실을 낼 때 내용을 안 뺏기게 하게 되는 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비트라커라고 들어보셨죠? 비트라커. 비트라커를 가상화 안에서 쓸 수 있다면 비트라커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원래 컴퓨터예요. TPM이라고 하는 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칩에 키가 생겨서 암호화를 하고 그 키를 어디 저장하는 건가요? TPM 저장하는 거거든요. 모빌리티를 위한 이미지의 보안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기술에 따라서 내용을 암호화해 놓았다면 열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열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쉴드 VM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쉴드 VM. 즉 윈도우 서버 2016에서는 TPM을 버추얼하게 만들어주는 펑션이 들어있습니다. VM 안에서 디스크를 뭐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암호화할 수 있게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키를 아무나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쪽 선생님에게 VHD 파일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걸 풀어볼 수 있는 뭘 줘야 됩니까? 키를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서버를 지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열어보고 싶으면 다 열어볼 수 있겠죠. 그 기술의 이름이 쉴드 VM과 쉴드 VM과 호스트 보호자 서비스인데요. 저는 영어로 하면 되게 이쁜 이름 같은데 한글로 하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호스트 보호자 서비스라고요. 호스트 보호자 서비스. 키를 이쪽에 저장을 해놓고요. 하이퍼V가 지정된 컴퓨터라면 그 키를 뭐 할 수가 있을까요?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키도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키를 서버의 TPM에 저장할 것이냐 아니면 허가된 하이퍼V만 동작할 수 있게 할 것이냐가 지정할 수 있는 모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윈도우 서버 세션을 오셨다라면 이거는 제가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VM 만들어가지고 암호화한 다음에 키를 갖고 있는 서버에 가면 뭐 하니까 동작을 하죠. 그렇지만 키를 갖고 있지 않은 서버는 동작하지 않는 형태. 그리고 이 키를 한번 가지고 가면은 그 관리자는 키를 빼볼 수 없어야죠. 다른 사람 주면 안 되니까요. 이런 식의 보안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고요. 가장 안전한 모드는 서버에 TPM이 있는 경우가 가장 안전하고요. 서버에 TPM이 없다면 액티브 디렉토리 베이스에 무언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현재 클라우드 기술에서 갖고 있는 모빌리티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이런 식의 보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벤더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쉴드 VM 펑션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써보실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선생님들께서 운영업체라고 한다면 이걸 운영할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큰 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까셔서 저희랑 뭔가를 해주시면 제가 끝나면 홍보해드릴게요. 대신에 이 버전은 베타 버전입니다. 예. 그리고 제품 런치할 때 그분이 올라오셔서 보니까 저희 회사는 윈도우 서버를 새로 깔았더니 이러한 점이 좋아졌고 기존보다 성능이 얼마가 좋아졌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고 저희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잘못하면 오늘 날짜가 다시 또 올라가서 바뀌 잘못된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저번 달에 본 걸로는 현재 24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 말고 현재 만들겠다 발표한 곳이 두 곳이 더 있고요. 여기서 1100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연결돼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호스팅 회사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애저를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는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 회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에서 만들어지는 운영되는 서버는 정말 몇백만 대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앞서 보셨던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천이 어디일까요? 애저 팀이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애저 팀이. 그리고 실드 VM 같은 기술이 없으면요. 누가 나와서 나쁜 말로 뭐 들이대고 파일 빼가버리면 뭐 할 수 있나요? 열어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열어볼 수도. 그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되게 왈가왈가 얘기 많습니다만 데이터에 대한 제어권이 누가 있어야 되나요? 실제 고객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맡기면 그 사람을 100% 신뢰한다는 가정하에서 맡긴 겁니다만 그분이 언제 돌변해가지고 아니면 언제 경쟁사로 가가지고 선생님들의 컴퓨터와 선생님들의 데이터를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저나 OP365나 실제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나 파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다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에게 있고요. 오피스365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것이 어떤 지원을 위해서 선생님들 데이터 열어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 승인을 고객에게 받고 열어보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커스터머 락박스인가 그렇습니다. 이름이. 근데 애저가요. 매우 빨리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많이 보셨던 애저 포탈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써보신 분들은? 둘 다 안 써보셨나요? 이거 써보신 분. 나 써봤다. 한 번. 네, 이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나 이걸로 지금 쓰고 있다. 예. 두 개 다 써보신 분. 예. 어느 게 더 나으세요? 이게 더 나으세요? 이게 더 나으세요? 뭐가 더 나으세요? 전화 게 더 나으세요? 대부분 여기서부터 무언가를 하셨던 분은 여기서 오면 되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처음에. 바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얘죠. 여기서 컴퓨터 어떻게 만드냐? 새로 만들기. 가상 컴퓨터 갤러리에서 유스대리님 저거 이거 벽이었으면 깔릴 뻔했어요. 예. 다음 누르고 네. 컴퓨터 이름 넣고요. 넣어볼게요. 코알라 VM00012 뭐 이렇게 집어넣고요. 아우디 고르고요. 그 다음에 네. 암호 집어넣고요. 넥스트 누르면 그 다음에 뭔가를 쫙 묶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넥스트 예. 마침하면은 가상컴퓨터 만들어져요. 철저하게 쓰시는 거 베이스로 만들게 돼 있어요. 쓰시는 거 베이스. 그 다음에 메뉴도 쭉 올려보면은 다 이름이 뭔가요? 무언가를 쓰기 위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요, 여길 가볼까요? 아, 여기요? 제가 화면을 지금 돌리다 말았는데요. 여기를 가보면, 얘는 일단 갔더니, 영판인 건 둘째고요. 새로운 걸 눌러봤더니요. 뭐가 어마무시한 게 많아요. 그다음에 나 모르겠고 다 보여줘. 찾아보기 클릭하면은 마치 용산에서 컴퓨터 품사듯이 뭐 네트워크도 있고요. 내려볼게요. 아까 저기서는 네트워크 카드 사는 걸 없었거든요. 네트워크 카드 사는 거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확장해 보면 또 뭐도 사야 되냐면 재밌는 게 로드 밸런스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따로. 그다음에 스토리지 당연히 사야 되고요. 근데 철저하게 다 뭘로 만들어졌나요? 커넥션도 알아서 만드셔야 돼요. 두 개의 방향이 조금 틀린 것이 어찌 보면 세팅하시기가 서비스가 더 쉬우실 수 있어요. 그냥 클릭클릭하면 끝이에요. 근데 클릭클릭하면 끝이면 특정한 컴포넌트만을 변경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할 때요. 컴퓨터를 사세요. 뭐 쉽게는 대기업 PC 사세요와 용산 가서 조립하는 거와 뭘 더 전문가라 그럽니까? 비유가 좀 웃깁니다만. 예. 개개별로 조립하는 게 더 전문가라 보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애저 신규 포탈은 모든 구성이 다 오브젝트 베이스로 다 땡겨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걔만 뜯어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기도 편해지고요. 맞죠? 옛날에는 가상화를 다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부하 분산기 붙이거나 아니면은 동일 IP, 혼자서 IP를 쓰거나 이런 세팅들을 하려면 전부 다 어떤 경우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거는 뭐 하시면 될까요? 쉘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쪽 포털에 가서 제가 외부의 IP가 필요해요. 영문이라 좀 안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내려볼게요. 쭉 내리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IP도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IP도. 그럼 IP를 땡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IP를 붙일 뭐가 있어야 되죠? 랜카드가 있어야겠죠. 랜카드가 있다면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랜카드를 연결할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컴퓨터로 만들려면 디스크를 사는 거랑 똑같이 스토리지도 있어야 되고요. 얘를 얼개 묶어서 뭘 만드는 건가요?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IP를 바꿔야 된다면 컴퓨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바꾸면 됩니까? 퍼블릭 가서 바꾸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조각 리소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리소스 매니저라 표현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기존 모드는 통모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드는 개별 모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윈도우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애저 스택이 왼쪽 모드가 아니라 오른쪽 모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현재 저희 회사와 클라우드 무언가의 파트너 관계가 있으시다면 이미 그 메뉴 내에서는 왼쪽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가판을 받으시더라도 기본 접속하는 URL이 오른쪽으로 접속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전 이거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을 해보면 어느 게 더 쉬워 보일까요? 느낌에. 왼쪽이 훨씬 쉽습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 하시면 다 만들어집니다. 그냥. 근데 언제 어려워질까요? 좀 익숙해져가지고 세부별로 세팅을 하고 싶으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세부별로 세팅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은 언제 어려우실까요? 처음에 교육받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냐는 생각을 하십니다. 조금 더 쓰시다 보면은 훨씬 더 눈에 더 와닿으십니다. 지금 앞서 오른쪽이 좋으시다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오래 쓰신 분들이고요. 왼쪽이 좋으시다는 분은 아직 오른쪽을 많이 안 써보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교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간단하게. 근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만들 때요. 아까 VM 만들 때 볼게요. 다시 가볼게요. 그냥 갔어요. 가장 좋은 일 하나 들어있겠죠. 넥스트 눌러볼게요. 그러면 컴퓨터 이름 집어넣고요. 다음을 누르면요. 여기에 어디다 저장할지를 물어보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면 뭘 만드나요? 우리 모르면 디폴트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애저 스토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뭐 쉽게는 SSL 쓰는 방식도 있고요. 일반 SAS를 쓰는 방식도 있고 DR을 위해서 복제하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질까요? 부하분산기가 만들어서 앞에 붙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부하분산기 없이 IP를 퍼블릭으로 오픈하고 싶어요. 그것도 찾아보면 뭐라 되어 있을까요? 일부는 지웠다 다시 만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일부는 쉘을 통해서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해보죠. 새로 만들기에 컴퓨터에 윈도우 서버 선택을 하고요.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얘는 제가 봤을 땐 팀장님에게 와이드 모니터를 사달라는 것부터가 1번인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확장됩니다. 계속. 예. 그래서 이름 넣으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코알라 VM0003 그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2 그다음에 얘를 통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룹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코알라 테크넷은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넷. 그리고 예. 지역을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은 예, 오스트리아다 만들어 볼까요? 예. 안 눌리네요. 네, 눌리네요. 예, 직원 역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너 쓰고 싶으면 뭐니? 그래서 뷰 오를 클릭을 해보면 현재 애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들 그 지역에 목록들이 다 나옵니다. 아까 단순하게 아우디 고르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이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서 제가 조금만 화면을 내려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너 이거 쓰면 돈 얼마다라는 얘기도 해줍니다. 아우디 DS1을 사시려면 한 달에 139,000원 리스비를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DS1을 골라볼게요. 셀렉트. 그랬더니 그 다음 메뉴가 나와요. 그랬더니 아주 착하게 이제 원하는 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 디스크 못 쓸래? 그러고 나서 새로 만들래 이름이 뭐니? 새로 만든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스토리지랑 연결이 돼가지고 스토리지에 관련된 메뉴들이 또 뜹니다. 전 이 아이콘 왜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최근 업데이트 했다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이렇게 큰 거 나오면 꼭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름 넣고 타입도 여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근데 느낌은 와이드 모니터가 필요한 느낌이 딱 오시죠. 예. 계속 오른쪽으로 블레이드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를 쓰겠다. 오케이 하고 네 새로 만들어졌고 네트워크 마찬가지로 여기서 클릭했더니 또 엄청난 플러스가 나오고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오케이 했더니 그 다음에 우물로 보니까 네트워크에 어느 네트워크에 물릴 거니 그리고 서브넷이 오르지 않습니까? 서브넷 선택하면은 예 여기다 집어넣을 거다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너 퍼블릭 IP 있어야 되니 오케이 누를게 이거는요. 퍼블릭 IP가 있어야 되니 네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름 집어넣고 고정으로 할지 동적으로 할지 내가 만약에 퍼블릭 IP가 필요 없다 그럼 뭐하면 됩니까? 없다라고 하는 디딱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방화벽과 같은 기능인 포트 조절하는 게 필요하니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가요. 근데 클래식 모드는 이걸 만드실 때 전부 다 쉘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389번 포트를 조절하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는 1433을 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는 생소하지만 너 가용성 집합 이런 거 만들 거니 새로 만들게 이름 넣고 오케이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이제 컴퓨터가 만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어느 게 더 좀 IT 엔지니어 다 보이세요? 이제 여전히 앞에 게 좋으세요? 예, 그럼 제가 본사에다 앞에 걸로 다시 바꿔달라 그러고요. 예. 이런 방식을 개개별로 리소스로 다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리소스 매니저라 표현을 합니다. 리소스 매니저라고.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얘기를 안 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는 모든 것들이 개개별 부품입니다. 부품이 좋은 것이 거기다 직접 대고 뭔가 호출을 하시면 세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드는 가상 컴퓨터에다 호출하고요. 뭐 어떤 서비스 단위로 호출해야 되는데 얘는 개개별 부품별로 전부 다 프로바이더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에 걸맞는 어트리뷰트 값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있느냐? 제가 파워쉘에서요. 아이고. get Azure RM resource provider list available한 걸 다 때려달라고 하면은요. 엔터 치면은 Azure로 신호를 보내서 네가 원하는 부품들의 목록들을 쭉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 개개별로 개발자가 계신다면은 REST API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잘 몰라요. 그거는요. 여기 이게 뭘까요? 계산이거든요. CPU랑 메모리. 그럼 제가 얘를 잡아다가 예, 우리의 빙신한테 가서 예. 예,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예. 구글신 말고 빙신한테 가 가지고요. 네. 여기에 API 아니면은 이거 Azure 이렇게 쳐 보면 이거 관련된 정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역시나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검색에 참 그렇습니다. 예. API 쳐보면 여기 나오죠. Azure Compute REST API 레퍼런스라 클릭을 하면은 REST API로 Azure에다 해당 리소스 프로바이더에 어떻게 호출을 하면은 해당되는 리소스를 쓸 수 있냐는 설명들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상머신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서 어떤 방식의 어트리뷰트 값을 던져주면 되는지가 이렇게 잘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가 뭘까요? 다 부품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부품 형태로. 그럼 이것을 이렇게 템플릿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엔지니어와 개발자가 되게 애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의 부분인데요. 저도 요걸 하기 전까지는 제이슨이라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XML도 관심이 없었고요. 근데 땡겨서 그냥 보여드리면 감이 오세요 지금요? 얘를 뭐 만드는 걸까요? 지금 딱 보시면 두 번째 줄은 제 얘기를 듣고 계셨다면 이해하셔야 돼요. 컴퓨트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트라는 거 호출을 하는 거죠. 프로바이더에다가 호출하는데 느낌이 뭐냐면 컴퓨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중에 한 가지가 다섯 번째인데요. depend on이 뭘까요? 얘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만들 때 뭐 있어야 돼요? 디스크랑 스토리지 있어야 되잖아요. OS 깔라면 쭉 내려가보면 뭐뭐뭐 물어봅니까? 파라미터로 컴퓨터 이름 크기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OS 버전 이런 것들을 해요. 이 스크립트를 이 JSON을 그대로 Azure에다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같이 메뉴를 안 고르시고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마 노트패드를 열고 이 짓을 안 하겠죠? 예.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도 무료 버전인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요. 제가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라우드가 있고 Azure 리소스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템플릿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리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경우가 뭐 하시라는 겁니까? 땡겨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경우에 만드시면 돼요. 여기 블랭크 템플릿이 있고요. 제가 OK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는 뭔가요?
말 그대로 빈 컴퓨터예요. 빈 컴퓨터.
제가 여기서 템플릿을 확장하고요. 제이슨 파일을 열고요. 자, 여기다가 뭔가를 새롭게 추가하겠다 그러면 부품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내가 짜장면을 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첫 번째로 뭐 갖고 있어야 될까요? 랜카드 하나 있어야겠죠? 랜카드 클릭했더니 너 뭐부터 만들라는 겁니까? 랜카드 연결하려면 네트워크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이제 더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쭉 내려가 보면 뭐가 있을까? 이제요, 버추얼 네트워크. 그럼 컴퓨터 이름이 뭐니? 코알라 VNET 애드 하면은 나는 모르는데 뭔가 추가됐어요. 또 해볼게요. 이제 뭘 추가할 수 있을까요? 랜카드. 방금 전에 만든 여기다가 닉 추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한 대의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윈도우에 코알라 윈 뭐 집어넣고요. 뭐 안 만들었지 아직? 스토리지 안 만들었죠. 새로 만들겠다. 이름 코알라 스토리지. 애드.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금 전에 만든 거 애드. 전 제이슨 아무것도 몰라요. 얘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내가 원할 경우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바로 애저로 디플로이먼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세팅이 다 완료된 거를 누구한테 줄 수 있을까요? 내 지인에게 줘서 똑같이 세팅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용을 좀 살짝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이슨에서 뭘 받아들일 수 있나 지금 보시면요. 파라미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눌러볼게요. 한번요. 디플로이 하겠다. 새 디플로이 하고요. 제 애저를 쿼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너 애저에 어디에 디플로이 할래? 그럼 이 버튼으로 뭐가 나올까요? 에디트 파라미터라는 버튼을 누르면 제가 방금 전에 선언해놓은 값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저에서 세이브 하고 내가 배포할 그룹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일본 크리에이트 이러면 제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디플로이먼트를 딱 누르면 이게 알아서 어디로 갑니까? 애저에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져서 애드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알면 쉽죠. 이것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점점 오브젝트화가 된다는 것이죠. 리소스와. 그래서 방금 전에 집어넣었던 계정 한 번 더 넣으라는 얘기고요. 이러면 애저에 배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공유 경제입니다. 이 파일을 많이 공유해 놓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 뭐 하시면 돼요? 땡겨 쓰시면 돼요. 개발자들이 이렇게 잘 쓰는 허브가 있습니다. 그 허브 이름이 뭔가요? GitHub라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GitHub. 이것도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요. 제가 여기인데요. GitHub라는 곳에 가서 Azure Quick Start Template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그냥 검색하시면 나오세요. 전 세계에서 아니면 Azure 팀에서 미리 만들어온 템플릿이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내가 단순한 리눅스 가지고 먹고 싶다 아니면 쉐어포인트 깔고 싶다. 어렵죠 되게. 쉐어포인트 검색하면은 두 개나 검색 걸리고요. 두 가지나 나와요. HA 기능이 들어가는 쉐어포인트 까는 제이슨 아니면 3티어로 만들어져 있는 제이슨. 이 안에 들어가서 뭐 하시면 되죠? 이 파일을 쿨하게 뭐 하시면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클릭해 볼게요. 여기 안에 제이슨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마치 회사에서 내가 한 것처럼 다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는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은 만드신 분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요, 굳이 받을 필요도 없이 뭐 하실 수 있을까요? 쉘에서 이렇게 URL을 지정해가지고도 바로 배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편하죠, 어찌 보면요. 네. 그래서 애저의 방향이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템플릿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애저에서 또 많이 요구됐던 거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되는 거 하나가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리로 갈게요. 여기죠. 여기서요. 나 회사의 개발자인데 가상 검토 좀 열어줘. 옛날 애저는요. 기능별로 여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점점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역할, 회사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어딜 볼 거냐는 베이스로 보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두 번째, 여기에 무수히 많은 서비스들이 돌아가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얘가 쓰는 돈이 얼마야? 얘가 쓰는 돈이 얼마야? 근데 옛날 방식은 통으로 그냥 나와요. 얼마. 그럼 이제 다 뭐랄까 서로 자기는 안 썼다라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 안 썼다라고. 근데 신규 애저는 태그를 달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태그를.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여기를 통해서 뭔가를 배포를 했잖아요. 뭔가를 배포를. 제가 얘의 그룹을 뭐라고 이름 지었나요? 예. 여기 있네요. 예. 그룹이 얘거든요. 얘. 얘를 만약에 꼬알람 볼쓰기 하겠다 라고 한다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일단 여기에 포탈로 갑니다. 그리고 찾아보기에서 리소스 제가 위에서 내다보면 이렇게 힘들어요. 리소스 그룹이라는 거 가서 보면은요. 그런 가서 보면은 목록이 쭉 나오고요. 여기에 쭉 내려봤더니 방금 전에 만들어진 게 여기 있죠. 얘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메뉴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런 느낌의 권한을 주는 메뉴고요. 얘가 뭐냐면 태그를 달아서 태그별로 뭔가를 보일 수 있게 해드려요. 여기다가 뭐 영업팀 이러면은 나중에 빌링의 태그별로 보일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여기에 권한을 주기를 클릭하면 뭐가 될까요? 무슨 권한이 필요하니 목록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사람은 시퀄만 보고 싶다면 시퀄에만 권한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버추얼 머신에 랭카드만 고치게 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요? 여기에 뭐가 가서 하면 되나요? 부품 베이스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은 랭카드 정보만 수정하게 하고 싶다? 예, 쿨하게 랭카드에 가가지고 이 랭카드에 대한 권한만 모으면 됩니까? 줘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 들어오면 랭카드밖에 안 보여요. 이게 원래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인프라에서 원하시는 권한 모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식의 예,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에 표현하고 있고 애저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사내 AD랑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역할을 만드시고 그거에 맞게 서비스를 연결하시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과금에 대한 세분화는 태그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프리뷰가 된 지는 한 열흘? 열흘 정도 됐는데요. 이 서버의 원격 관리가 사실 답이 좀 안 나옵니다. 만약 여기서 이벤트 뷰 보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원래는. 다른 윈도우를 깔고요. 그거 맞죠? 거기서 원격 접속을 통해가지고 이벤트 뷰 여셔야겠죠. 레지스트리는요? 레지스트리 열어야 되죠. 기본적인 퍼포먼스 보고 싶어요. 퍼포먼스 모니터 여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좋겠죠. 그 툴이 일단 먼저 어디에 붙었냐면 애저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게 어디로 붙을 거냐면 애저 스택에도 동일하게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결론만 먼저 보시죠. 이것도요. 여기에 제가 서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서비스 오브젝트에 클릭을 해보면 네. 커넥션 이렇게 나오고 현재 아까 보셨던 이름이죠. 다 컴퓨터들. 여기 나노 서버예요. 그죠? 그럼 제가 얘를 클릭을 하면 이 서버에 대해서 접속을 하려면 권한을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클릭하고요. 네. 치면 이제 여기서 뭘 할까요?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내고 있습니다. 커넥팅 한다면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아주 착하게 원격에 있는 나노 서버의 장치 관리자, 이벤트 뷰어, 레지스트리, 그다음에 뭔가 설치하는 거, 서비스 같이 다 웹베이스로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도 하나 있어야 되죠. 원래대로 하면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이걸 만들었다면 철저하게 다 MMC 베이스로 만들었을 건데 다 뭘로 만들어왔습니까? 웹베이스로 만들어와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상하셨겠지만 애저 설치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사내에 뭐가 있을까? 게이트웨이가 한 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지금 정보가. 그래서 이쪽에 대한 정보들이 보니까 왼쪽에 대한 정보는 예, CPU에 대한 정보고요. 여기는 메모리에 대한 정보고 이것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쭉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기술을 예, 원격 서버 관리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애저 내에서 프리뷰로 쓰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얘는 구 포탈에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능은 전부 다 신규 포탈에만 갖다 붙습니다. 이게 차후에 어디 붙을까요? 사내용 버전으로도 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제가 5분 정도 다른 얘기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대략 35분에 40분이 끝날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틀립니다.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좋겠다, 데이터 왔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사실은 애저 스택을 보면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애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셈인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모델은요. 저희가 애저가 있고 똑같은 걸 만드시려면 뭘 까시라 그럽니까? 윈도우 서버 시스템도 까시고 애저 팩을 까시라 그래요. 애저 팩. 그럼 애저 팩 로그인 해보셔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애저 팩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애저 팩? 네. 애저 팩은 애저 옛날 포탈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 요걸 요대로 다 못 갖고 갑니다. 뭘 못 갖고 가나요? 파스 같은 걸 못 갖고 갑니다. 파스를. 즉 개발자는 자신이 만든 패키지를 온프라미스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굳이 방법을 만들려면 뭘 써야 될까요? 가장 앞에 얘기 드렸던 도커 같은 거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를 기반으로 애저 스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제품, 구성, 묶음, 예, 패키지를 만든 것이고요. 벌써 우리 회사 내에서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애저 스택을 다른 제품이다 그러고 팔려고 그러시는데 철저하게 윈도우 서버를 기반으로 한 제품의 구성입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애저 스택은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애저랑 똑같이 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뭐까지 지원할 것이냐? 파스 패키지까지 똑같이 지원할 것이고요.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의 템플릿들도 동일하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애저에 만들어 놓은 것이 퍼블릭이고요. 똑같은 거를 사내에 만드는 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애저 스택이라 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애저 스택을 감을 잡으시겠지만요. 오른쪽에 이 부분이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 깔리면 뭐뭐뭐뭐 알아야 될까요? 윈도우 서버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고요. 네트워킹도 데이터 센터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인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크를 다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서버 2016부터는 라우팅 기능이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BGP와 같은 프로토콜까지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로드 밸런서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파이어월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가 두 손수발 다 들었습니다, 저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래서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그리고 하드웨어 기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까지.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아지면 좋은 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현재는 TP1이기 때문에 그냥 까셔가지고 기본적인 모습을 보는 POC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버전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고 까셨다가는 너무 많이 실망하시고 접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한 대 서버밖에 안 깔리고요. 메모리 얼마 필요하죠? 깔려면 권장이 있죠. 최소가 96기가의 서버를 갖고 있어야 되시고요. 그리고 권장이 128기가입니다. 왜 이래 맞냐 그러시는데요. 그거 안에다가 애저 기술을 다 때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10개 정도의 버추얼 머신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데모는 애저 스택을 한번 그럼 보시도록 하죠.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얘가 애저 스택입니다. 그럼 뻥치는 거죠. 예. 얘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요? 애저로 가져 있는 거죠. 제가 다른 컴퓨터에 한 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것저것 데모 준비하다가 새벽 2시에 애저 스택을 부셨어요. 새벽 2시에.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다시 고쳐놨습니다. 제가 이거 못 고쳤으면요. 오늘 아마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서버가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요. 이거 하나 새로 까는데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는 포탈만 깔릴 걸 예상하지만 클릭을 해보면 이 안에 내통 요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토리지 요소까지가 모든 것이 다 버추얼 머신으로 다 깔립니다. 이래서 메모리가 96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상한 숫자로 나온 이 같은 뭘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버추얼 머신들입니다. 버추얼 머신들입니다. 그러면 얘를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로 들어가 보죠. 클라이언트로 들어가서 네. 포탈에 접속하겠죠. 포탈에 접속은 당연히 뭘로 할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웹브라우저로 합니다. 똑같이.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엣지를 하나 열고요. 포탈.edgestack.local이라고 하는 URL 이것도 못 바꿉니다. 처음에는요. 지금 TP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증이 뜨겠죠. TP1 버전은 어디밖에 인증이 안 되냐면 Azure AD밖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사내 AD와 연결이 안 됩니다. 굳이 사내 AD랑 연결하시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ADFS를 통해 가지고 사내로 인증이 넘어오도록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애저에 있는 꼬알라.com에서 제 꼬알라.com 온프라미스로 넘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몰로크 엔터를 치면은 제 애저 스택으로 접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선을 긋고 시작하죠. 버튼 클릭하다가 에러 날 수 있습니다. 리프레시하면 다시 됩니다. 근데 딱 느낌이 뭐랑 똑같으세요? 아까 보셨던 애저 신규 포털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브라우스를 클릭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메뉴가 나오는데 현재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아스만 있고 파스는 추가로 애드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제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예 컴퓨터를 클릭을 해보면 네 역시나 와이드 모니터를 살 이유가 생겼고요. 똑같죠. 지금 계속 메뉴들이. 제가 여기서 쭉쭉 입력하면 뭐가 될까?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4번 코알라 느낌을 한번 보세요. 아까랑 어떤지. 동일하게 뭘 만들려고 그러죠?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나오고요. 단지 로케이션이 지역이 아니라 뭐라 나옵니까? 로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컴퓨터를 입력했고요. 그다음에 뭐 고릅니까? 아우디 사야 되고요. 네, 아우디를 제일 싼 걸로 예, 사서요. 클릭하고요. 세팅에 가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뭐가 나옵니까? 스토리지 묻고요. 네트워크 묻고요. 쭉쭉쭉 다 묻습니다. 디폴트가 그대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오케이 누르면 얘가 어디 배포가 될까요? 애저 스택 안에 배포가 됩니다. 그럼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게 생각하시기에 하드디스크로 갈 것 같으시죠? 애저의 스토리지와 같은 블라브로 가게 되어져 있고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화 레이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것이 뭐냐면 혹시 이 툴 아시는 분 계세요? Azure Storage Explorer라고 Azure에 있는 스토리지를 마치 웹하드처럼 봐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은 해당되는 디스크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추가하는 메뉴도 딱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름, 키, 주소. 됐죠? Azure Stack으로 가서요. 제가 여기서 똑같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열게요. 열었죠? 그러고 나서 코알라 데모라는 구선에 접속을 했더니 똑같은 게 나왔어요. 내 코알라 데모가 주소가 어딜까요? 감 잡으셨겠지만은 여기에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있는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실례가 안 가서 계속 웃습니다. 지금 이걸요.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에 가서 보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버추얼 머신 내용들이 나온 거 볼 수가 있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현재 4번은 방금 전에 만든 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메뉴들이 불러지고요. 아마 깔아보신 분들은 여기서 로딩 안 되는 에러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근데 리프레시 하면은 딱 하고 나타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을까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커넥팅하고 정보 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밖에 있는 실제 하이퍼브이 머신에 이렇게 만들어진 셈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잘 안 나오죠. 한 번에 잠시 후 여기서 이제 하얀 창이 딱 뜨면서 로딩 못했다는 에러가 뜰 거고 오케이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예, 아니면 다른 곳 갔다가 와도 이거 나오죠. 얘는 또 바로 예, 클릭하면은 또 바로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요. 여기 클릭하면은 예, 이렇게 나와서 커넥트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똑같이 RDP가 뜨고 오픈 누르면 내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하는 것과 동일 형태로 네, 커넥트 눌러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동작하죠. 그 마지막 뭘까요? 여기서 제가 이런 식의 템플릿을 배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까 보셨던 동일하게 배포할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템플릿을 이렇게 배포하는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오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리소스 그룹에 myrg001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눈에 보시기엔 단순하게 포탈이지만 이 포탈을 구성하고 있는 뒷단의 컴포넌트들은 윈도우만 가지고 스토리지부터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현재 애저의 모습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스토리지도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파일을 저장하는 블랍 스토리지가 아니라 코알라 데모원에 들어가 보면 애저와 동일 형태로 블랍, 테이블, 큐, 파일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고요. 개발자분들은 기존에 애저에서 개발하신 거랑 동일한 형태로 여기를 호출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서버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올 기술이고요. 윈도우 서버보다는 같이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은 애저 스택만 좀 살펴보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 단어는 사실 6가지입니다. 6가지. 컨테이너로 예를 들었던 애자일리티, 플렉서빌리티, 모빌리티. 그다음에 나노 서버를 얘기를 들었던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쉴드 VM을 얘기 들었던 시큐리티. 그다음에 애저와 애저 스택을 이어놓는 하이브리드까지가 쭉 얘기고요.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클라우드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좀 백과사전 형식으로 쫙 펼쳐보고 싶었던 것이 제가 90분 정도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도커 명령어 하나 빼고는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제 걱정이 애저 스택이 퍽 주저앉아가지고 예,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걸 걱정을 했는데 예, 기회 되시는 분은 한번 꼭 깔아보십시오. 굉장히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라는 것이 내가 모르는 영역을 뒤지는 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구나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인데요. 까실 분들 계실까 봐. 우리 습관적으로 VM 만들고 어디서 지우시죠? 여기서 지우시거든요. 엔지니어는. 근데 여기서 지우는 순간에 애저 스택에서 알 수 없는 서비스의 셧다운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추상화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애저 스택을 통해서 지우셔야 되고요. 뭐 끝내기 이제 마지막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 지웠다가 다시 깔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애저 스택의 데이터베이스 열어가지고 해당되는 GUID 값을 몽땅 다 찾아 지워주면 해결됩니다. 예, 네, 당연하겠죠. 다음에 이 VHD 파일을 찾고 싶으신데 찾고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까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웠어. 아무 생각 없이 지웠어. D야, D 이게 D 누르니까 지워졌네. D. 예. 디스크 매니지먼트 열어보면은 예, 오늘 저녁에 또 고쳐야 됩니다. 지금요. 여기서 디스크가 있고요. 이렇게 알아서 이 하나의 버추얼한 디스크가 만들어. 이게 풀입니다. 풀. 이 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디스크가 3개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피지컬 디스크가. 왜 그럴까요? 색카피를 연결시키는 거죠. 기본 구조상으로. 아 이거 왜 지웠지? 나 오게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말 그대로 POC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정상적인 운영으로 쓰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한두 번의 프리뷰는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네, 뭐 제가 있을 거니까요. 저 뭐 어차피 밥 먹었고 저 오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분 가까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